로마서 12장 9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로마서는 12장부터 이웃사랑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 12장은 특별히 이웃들, 그 중에서도 학계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죠. 어제 우리가 본 것처럼 우리가 다 지체이기 때문에 또 각양받은 여러 가지 은사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들을 가지고 다른 성도들을 잘 섬기고 사랑하라고 명령한 것을 봅니다. 그 동일한 내용이 다시 한 번 더 이 9절부터 13절에서 반복되고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이 되고 있는데요. 그냥 쭉 읽어도 좋은 말씀이지만 이 9절부터 13절에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네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서 이 안에 바울이 어떻게 성도 사랑하라고 명령했는지를 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9절입니다. 9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게 이제 다른 성도들을 대할 때 이런 모습을 대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 문자 그대로만 놓고 보면 사랑하는데 거짓이 없어야 된다 이거니까 옆에 있는 성도한테 거짓말하지 마라 이런 뜻이기도 하죠. 동시에 이걸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해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진실한 사랑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누군가가 다 마음에 드는 건 아니에요. 아무리 오래같이 신앙생활해도 마음에 안 들거나 좀 나쁘게 표현하면 눈꼴시거나 막 이런 성도가 옆에 있습니다. 왜 없겠어요. 내가 죽지 못해서 좋아서 같이 데리고 사는 남편도 오래 지내다 보면 꼴보기 싫은 모습들이 다 있기 마련인데 옆에 있는 성도들 피 한 방울 안 섞였는데 사실 말도 안 맞고 생각도 다르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겉으로는 웃고 그냥 친절하게 하지만 속으로는 아이고 왜 저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뭐 좀 상황이 안 맞아도 나랑 잘 안 맞는 것처럼 보여도 정말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라. 그러니까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위선을 떨거나 아니면 겉모양만 그렇게 하거나 이게 아니라 정말로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 또 이게 그냥 세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진리 속에 있기 때문에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이 바울이 권면하는 성도 사랑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사실 제일 안 좋은 건 대놓고 미워하는 겁니다. 그보다 좋은 건 속으로는 마음에 안 들지만 겉으로는 웃으면서 친절하게 대하는 게 그게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추구하는 건 그 사람이 나쁜 점이 뭔지를 알더라도 그래도 사랑하는 거예요. 진짜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해주는 진실한 사랑을 하는 사람이 되라. 이게 이제 첫 번째 명령입니다. 두 번째는 10절입니다. 10절에 보시면 형제를 사랑하라, 서로 우애하라, 존경하라. 근데 어떻게 하라고 했죠? 서로 먼저 하라. 이게 두 번째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이 앞에 나온 것보다 뒤에 나온 게 더 중요해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 서로 우애하는 것, 존경해주는 것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해줘라. 먼저. 먼저 한다는 게 생각보다 참 이게 쉽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네가 나한테 어떻게 하는지 보고 나도 너한테 하마. 이런 생각을 다 이 본성적으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한테 하는 만큼만 내가 해주거나 아니면 그보다 내가 조금 더 해주거나 이러려고 하거든요. 근데 바울이 지금 성도 사랑에 대해서 명령을 하면서 먼저 해라. 먼저. 여기 보면 독특하게도 서로 먼저 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나만 먼저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 목회를 하다 보면 이 사람의 연약한 어리석은 부분들을 종종 많이 보게 됩니다. 저 자신도 그렇지만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두 사람이 서로 의의가 상하거나 마음이 상한 일이 생겼다고 치자고요. 그래서 양쪽 사람을 다 만나보면 똑같이 얘기를 해요. A라고 하는 사람은 내가 그 사람한테 이렇게 신경 써서 잘해줬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고작 이따위로 하더라. 난 그게 너무 속상하다. 그래서 더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B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A가 B한테 분명히 잘해준 게 있는데 그건 잘 기억을 못해요. 그리고 A가 정말 힘들게 자기 딴에는 참 어렵게 그 사람을 섬겨줬는데도 B는 그걸 잘 기억을 못해요. 그렇게 어려운 과정 속에서 섬겨줬다는 걸 잘 인식을 못하고 B는 똑같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어려운 모습 속에서 내가 A한테 이렇게 잘해줬는데 근데 A가 그걸 모르더라. 그러니까 서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사람은 본성적으로 내가 어렵게 해서 해준 거는 잘 기억을 하고 또 내가 뭔가를 받았을 때는 상대방이 얼마나 어려움 속에서도 그걸 했는지 잘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만큼만 해야지 하면 서로 미워하고 물어뜯을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할 때 어떻게 하느냐? 먼저 네가 사랑을 해줘라. 그 사람이 너한테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가 먼저 사랑해주고 먼저 이렇게 해주라는 거예요. 이걸 뭐 복잡하게 설명 안 하고 쉽게 이야기하려면 그냥 엄마가 아이 대하듯이 해라 이러면 됩니다. 엄마가 아이 대하듯이 네가 먼저 잘해주고 예? 내가 자녀를 잘 키워도 그 자녀는 애를 둘 낳아도 철이 안 듭니다. 그러니까 그냥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먼저 내가 많이 이렇게 베풀어준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 이게 두 번째 명령입니다. 자 다시 정리할게요. 첫 번째는 진실한 모습으로 사랑하라. 두 번째는 네가 먼저 사랑하라. 자, 세 번째는 무엇이냐? 11절입니다. 11절에 보시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누구를 섬기라고요? 주를 섬기라. 갑자기 이웃사랑하는 얘기가 나오다가 누구 섬기라는 얘기가 나왔냐면 주님 섬기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이게 다른 얘기가 들어온 게 아닙니다. 뭐 물론 문자 그대로 보면 예수님을 열심히 섬겨야지 이런 뜻일 수도 있어요. 뭐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이 얘기가 나온 거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이 하나 세워놓으시고 이 아이 하나에게 잘하는 게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아이를 섬기고 영접하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하는 말은 이웃사람과 관련해서 이야기하면 내가 옆에 있는 성도에게 하는 게 곧 주님에게 하는 것이니까 옆에 있는 성도를 주님 섬기듯이 그렇게 부지런히 열심을 품고 옆에 있는 성도를 사랑하고 섬겨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번째 항목은 의미를 살려서 말씀드리자면 주님 섬기듯이 주님을 섬기듯이 옆에 있는 다른 성도를 사랑하고 섬겨주라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부산에 이 수용료교회 정필동 목사님이 신학교에 설교를 하러 오셨어요. 그리고 이 설교를 하시면서 예화를 드셨는데 이 예화는 사실 하도 이 내용이 조금씩 바뀌어가지고 수많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어떤 게 진짜인지 알 수도 없어요. 무슨 내용이냐면 목사님이 미국의 LA에 이 관광을 가셨는데 선교를 가셨는지 관광을 해서 이제 가셨다는 그래서 어떤 성도가 대접을 한다 해서 그 성도 집에 갔더니만 집안에 수영장이 다섯 개나 있고 얼마나 잘 사는지 빌딩도 막 수없이 많고 그래서 이 너무 대접을 잘 받은 다음에 이 목사님이 물어봤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성공을 했느냐. 그랬더니 그 성도분이 세탁소를 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 다 세탁소 하잖아요. 세탁소를 하는데 그 성도분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저는 와이셔츠 하나를 다릴 때에도 꼭 예수님의 와이셔츠를 다린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다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아 그렇게 해서 성공을 했구나. 예수님의 와이셔츠를 다리는데 대충 다릴 수가 있겠어요? 정말 꼼꼼하게 예쁘게 잘 다려준 거죠. 저도 예전에 뭐 지금은 이제 그렇게 안 하지만 예전에 이쪽 그 인원초등학교 후문 쪽에 살 때, 고대 살 때 뭐 저는 거의 이렇게 세탁소를 이용을 안 합니다. 그런데 가끔 제 살던 집 옆에 이제 세탁소가 1층에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장로님이셨는데 가끔 제 넥타이를 가지고 가셔서 정말 정성껏 다려주세요. 목사님 쓰실 이 넥타이라고 해가지고 잘 다려주시는 거예요. 그 장로님 이후로는 제 넥타이를 다려준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집에서도 다리는지 안 다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매놓고 쓰니까. 근데 이게 그분이 사실 돈을 받고 뭐 이런 것도 아닌데 또 자기가 다니는 게 목사님도 아니거든요. 그분은 저쪽 에덴교회를 다니세요. 그런데 이분이 그래도 목사님이라고 그냥 참 열심히 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와 같이 주님을 섬기듯이 하라이. 뭐 아주 어려운 내용이 아니죠. 옆에 있는 성도를 볼 때 우리가 옆에 있는 성도가 좀 마음에 안 드는 것처럼 행동해도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눈을 흘리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 섬기듯이 그와 같은 모습으로 하라.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어떻게 이웃 성도를 사랑하느냐. 12절에 보시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건 이제 상황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상황이 좋지 못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옆에 있는 사람을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12절 다시 보세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고 했죠. 이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고 하는 말은 이게 상황이 좋지 못하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내가 돈도 많고 건강하고 무엇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턱턱 다 되면 굳이 막 소망 중에 즐거워라는 말을 안 해도 그냥 기쁘고 즐거워요. 이게 참 그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근데 왜 소망 중에 즐거워라고 했냐면 이 소망을 품어야만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즐거워하라는 명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안 좋아요. 이걸 다시 또 뭐라고 했냐면 환난 중에 참으며, 환난 중에 참으며. 그러니까 현실은 뭐냐면 환난을 당하고 있는 거죠. 이 바울이 지금 참으며라고 했는데 사실은 바울이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따르게 쓰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환난 중에 오래 참으며 이렇게 쓰고 싶었는지도 몰라요. 현실은 환난을 당하는데 이게 환난이 금방 안 지나가요. 그러니까 성도가 환난을 만나서 막 참고 지내야 되는 거예요. 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되어 있죠. 언제 기도하죠? 사람은 늘 말씀드리잖아요. 대학시험 붙었을 때 기도하는 놈 한 놈도 못 봤어요. 떨어진 놈이 기도하는 거예요. 사업이 잘 되는 사람 열심히 기도 잘 안 해요. 힘들고 어려울 때 나와서 금식하고 기도하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성적으로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하는 것은 사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내재가 되어 있습니다. 뭐 안 그렇다 하더라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냐? 상황이 안 좋아요. 내가 먹고 죽을래도 먹을 것도 없어요. 나도 힘들어 죽겠어요. 나도 환난을 당했다고요. 그렇게 상황이 어렵더라도 그래서 인간적으로 보면 내가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내가 옆에 있는 사람한테 뭘 잘해. 내가 승질내고 분내고 짜증내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받아줘야 마땅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대접하기를 힘쓰고 그렇게 지내라. 옆에 있는 성도를 사랑하면서 지내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네 번째 요소는 뭐냐면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옆에 있는 성도 사랑하고 섬겨줘라. 참 이게 묘한 것이어서 참 어려워요. 이 예전에 한번 제가 이제 전도사 할 때 교회 장로님들이 몇 분 계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지금은 망하셨지만 사업을 아주 크게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뭐 회사가 몇 개인지 막 너무너무 회사도 많고 그래서 교회도 오실 때 보면 저는 그게 마음에 안 들었는데 기사가 이제 딱 와요. 기사가 이 싣고 와가지고서는 기사는 예배를 드리러 들어오는 게 아니고 밖에서 차를 지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장로님, 권사님은 예배를 드리러 들어오신 거예요. 너무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이분이 뭐 항상 아침밥은 바쁘니까 돈은 많고 바쁘니까 항상 아침은 호텔 뷔페 회사 옆에는 그 가서 맨날 아침 먹고 뭐 이렇게 그렇게 지내시는 그런 분이었는데 이분이 뭐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겠습니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별다른 도움이 사실 필요 없어요. 돈도 많고 배우기도 많이 배우고 그랬는데 근데 참 묘하죠. 그런 분들이 그런 분들에겐 도와줄 것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성도가 청년이 밖에 나가서 호떡 하나 사와서 장모님 한번 드셔보세요 하고 드리면 그렇게 좋아한다. 그러니까 항상 이 섬기는 건 부자가 가난한 사람만 섬기는 게 아닙니다. 또 많이 배운 사람이 못 배운 사람만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좀 가난하고 좀 가진 게 없어도 근데 옆에 있는 부자 성도에게 그냥 내가 호떡 사면서 두 개 사면서 하나를 갖다 주고 같이 먹자 이렇게 섬기면 되는 거죠. 꼭 우리가 호텔에 가서 뷔페를 꼭 대접해야만 섬기는 건가요? 그렇지 않다. 어제 저녁에 제가 참 오랜만에 행복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원하는 걸 막 많이 먹었거든요. 어제 저녁에 제가 원했던 이 콩나물 국밥을 딱 먹고 그 다음에 제가 원했던 팥빙수를 먹고 얼마나 마음이 풍요롭든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호텔에 가서 막 아침부터 점심 저녁까지 막 뷔페로 대접하고 이래만 되는 게 아니라 그냥 3,000원짜리, 4,000원짜리, 5,000원짜리, 6,000원짜리 그러면 밥을 같이 이렇게 먹고 아니면 그냥 짜장면 같이 한 그릇 먹고 그러면서 내가 사주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편이 어려울 때에 꼭 돈 많이 드는 거, 힘든 거 막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좀 어려워도 내가 좀 환난 속에 있어도 저 사람한테 말이라도 한마디 이쁘게 해주고 기도라도 한마디 해주고 하다못해 가다가 새우깡 하나라도 사서 나눠주고 나눠먹고 그렇게 하는 그런 숨기는 모습으로 살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자 정리를 할게요. 사도바울이 명령을 했는데 자기가 이렇게 순종했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말은 쉽지만 또 다 이해가 되지만 실제로 실천하기 참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요. 첫 번째는 정말로 진실하게 네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 첫 번째. 두 번째는 네가 먼저 사랑해라. 그리고 세 번째는 주님 섬기듯이 그렇게 사랑해라. 네 번째는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환난 속에 있어도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여러분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이렇게 사랑하고 섬겨야 된다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명령한 이것은 이렇게만 하면 완벽하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이게 최대치는 아니에요. 또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순종하고 사랑하다가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또 인도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하고 섬기기를 원하지만 때로 그렇게 못할 때가 많죠. 우리가 이 네 가지 항목 중에 지금 어떤 부분이 좀 부족한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나도 조금 더 노력해서 조금 더 온전한 모습으로 옆에 있는 성도 사랑하면서 살아야지 그렇게 결심하고 실제로 사랑하는 우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실한 모습으로 먼저 그리고 주님 섬기듯이 좋지 못한 상황 속에서도 성도들을 사랑하며 섬기는 모습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풍성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의 변화를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품고 또한 내 옆에 있는 지체들 어찌하든 사랑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사도 바울이 참으로 명령하고 권면한 것처럼 이와 같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옆에 있는 다른 성도들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누구든지 사랑이 필요하면 교회에 와서 사랑을 받는 그런 은혜가 넘치는 사랑이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때로는 우리가 참 살기가 너무 힘들고 팍팍해서 혹은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나 자신의 문제만 바라보며 참 내 문제만 해결하기에도 너무 힘들할 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넉넉하게 만들어주시고 또 할 수 있는 대로 우리의 형편을 주님께서 채워주셔서 우리가 어찌하든 말씀에 순종하여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주의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